다른 거 없으면 바로 우리가 욥기에 들어가겠고요. 끝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욥기 여러분 집에서 좀 읽어오셨어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그 욥기서에 네네 하나 드릴까요? 네, 욥기서의 내용하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도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번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는 한글 성경에서는 시가서 5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며 히브리 정경에는 성문서의 두 번째 책으로 시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시적인 운율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으로 볼 때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 쓰여진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1절 분명히 욥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리고 욥의 고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땅은 가나안 땅 남동부의 에돔 땅, 지금의 아라비아에 위치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것까지만 읽고 다음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욥기 서두에 욥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전체적인 계략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가서에 욥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가서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시편 또 뭐 잠언 전도서 아가 그다음에 욥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특별히 이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로 알려주시는데 사실 욥기도 그 주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가장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으로 욥기가 결론을 맺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욥기의 접근은 이제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근데 그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완전하신 지혜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의인의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나님이 욥기서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나중에 신약하고 연결하면 뭐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에 바로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의 저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언제 쓰여져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욥을 역사적인 인물로 알려주고 있고 욥의 고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하고 20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이 나와 있는데 먼저 에스겔서 14장 14절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 노아, 다니엘, 욥 이 나오는데 다 역사적인 인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욥도 욥이 받았던 고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이 살았던 그 우스라는 땅 있죠.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땅도 가나안 땅 남동부의 그 에돔 땅. 에돔 땅은 누구가 거하던 땅이었냐면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땅이었죠. 그곳에 위치한 성읍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지 않았지만 그래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역시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읽었나요? 5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이 욥을 분명히 이 역사적인 인물로 알려주면서 욥의 고난 중에서의 인내의 삶의 결과는 결국 영광에 이르는 삶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성도의 인내를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신 삶을 욥이 증거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삶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방금 그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요. 제가 좀 봐줄게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는 자기 생명만 건지고 누구도 건져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네들의 의가 너무나 훌륭해서 뭐 자기네들만 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참 중보자가 될 사람, 참 구속자가 될 사람, 참 언약 대표가 될 자는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을 다 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은혜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들이 받은 의도 은혜로 받은 건데 그 의를 가지고서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가만히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의가 넘쳐나서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의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절을 보면 분명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의조차도 자기를 구원하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언약 대표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느 때로 우리가 보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로 주로 보죠. 아브라함 때는 언제였죠? 우리 딱 생각나시죠? 주전 2000년. 예, 2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언제죠? 주전? 예, 500년이 지난 후에 1500년.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언제죠? 주전 1000년. 예, 그렇게 500년씩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욥이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 족장 시대처럼 욥의 부요함이 소유한 그 많은 가축들과 종들의 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욥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욥이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 140년이나 오래 살았다. 욥기 4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연수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얼마 동안 살았냐면 175세.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이삭을 낳았으면 이 이삭을 낳고도 75년이나 이삭하고 같이 살았으면 그 이삭이 낳아진 후에 야곱하고 에서를 이제 낳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뭐 다 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저들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연수가 그 족장 시대 그 성도들의 연수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의미가 없어요. 실로의 뭐 성막이나 이런 의미도 없고 가정 제사장으로서 자식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욥기 1장 5절에. 그래서 아직 율법의 제사장 제도가 서지 않았던 때, 성막도 지어지지 않았던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그 성도들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하고 그 성경에 쓰여진 의미 그다음에 구원 역사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 이사야 뭐 같은 의미예요 다. 이제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욥의 이름도 의미가 있는데 욥기서를 설명해줘요. 욥의 삶을 설명해주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라고요? 미움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은 자 혹은 고난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제가 그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의미가 다 욥의 삶하고 욥기서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욥이 크게 마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자처럼 고난을 받은 자처럼 살아갔고 결국에 욥의 결론은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볼 때에 이제 욥의 이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욥이 고난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자기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고난,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며 끝까지 끝을 결론을 보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조차 의심조차 가지고 씨름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송한데 그 뒷문을 좀 확실히 닫아주실래요? 예. 죄송할 건 아니었는데 제일 쉽다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고난의 삶이 이제 영광의 삶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어떤 지혜를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만 와야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의인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욥기도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욥의 고난 혹은 의인의 고난의 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천국 부활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기는 4번에 보면 욥기는 크게 세 가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 논쟁이 보여져요. 처음에 논쟁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두루 막 우는 사자같이 이제 살피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이제 욥하고 하나님과 사단과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이 세상적으로 다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이죠. 그걸 다 취하여 가보시라. 그래도 욥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것인가를 이제 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런 하늘에서의 논쟁을 시작으로 하는데 그 논쟁이 이제 욥과 사단의 논쟁으로 싸움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사단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사단의 대표들처럼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욥과 친구들 간의 이 땅에서의 논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친구들이 온갖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을 시험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래서 너가 고난을 받았고 이래서 너가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욥을 정죄하는 내용들로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사단의 대표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단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에요. 옆에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죠.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도 사단의 대표로서 나타나서 이제 같이 욥과 논쟁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과 욥의 이 논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욥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 이 땅에서 성도의 싸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씨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씨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 간의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끝이 나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죠. 예, 우리의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붙드는 싸움, 그 씨름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욥기는 갑작스럽게 그의 부와 가족과 건강을 잃고 망한 욥의 고난받는 삶을 통해 여러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가? 죄가 고난의 원인인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누가 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죠? 욥의 친구들은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정죄했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 그런 원리. 더 나아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다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은요,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그렇죠? 인과응보의 원리는 이 세상이 주는 원리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물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고난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오히려 의인이고 성도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개념은 이 기독교적인 것에서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결과로 따라오는 삶도 있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인과응보의 궁극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복음은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죄로 뿌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축복으로 가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인가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다, 누가 아팠을 때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런 죄로 따지면 우린 다 지옥 가야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인인 욥의 고난에 대한 욥기서의 해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정확한 질문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쪽으로 이제 몰고 가시죠. 욥기서를 보면. 그리고 그가 오히려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참 지혜와 주권적인 권능을 소유한 창조주시여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의 행하시는 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실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분명한 뜻,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 안에서의 분명한 뜻은 알려주셨어요. 사실 욥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그 분명한 뜻을 알고 비록 내일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심한 또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욥의 고백을 가만히 몇 군데를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명한 뜻은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요. 그죠? 내가 이 고난을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든지 내가 이 육체를 떠난 후에 주를 볼 것이라든지 이 믿음, 이게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 아닌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고난을 이겨나간다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은 저런 삶을 주셨고 왜 이런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그 뜻을 다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욥한테도 설명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을 때 너희가 있었느냐,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 눈에는 정말 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죠. 어디서 알려주시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지라도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 그래서 욥도 그 사랑을 믿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영광 이룰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인내해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욥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이셨고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씨름은 하나님과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사단과의 씨름, 사단의 대표들과의 씨름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가요. 우리가 싸울 진짜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욥의 삶은 예수님으로 와야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봐야 내가 보여요.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내 삶이 어떤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잠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으니까. 그 고난이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고난을 받으셨으나 분명히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중에 인내하여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 5번부터 쭉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 했는데요. 집에서 계속해서 욥기 읽어보시고요.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우리 기도 모임이죠. 예, 기도 모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 욥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삶,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오직 예수님께로만 와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 성도들, 또 그 밖에 우리 모든 우리 언약 자녀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우리 예수님과의 씨름을 통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을 믿고 이 육신이 떠난 후에 우리 주를 바라보되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그 소망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